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심장을 소망으로 다시 고동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부모로서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에 우리 아이들에게 늘상 묻습니다. 너는 커서 무엇이 될래? 그 대답이 크면 클수록 부모 마음은 기분이 좋아요. 어떤 소망이 있는가? 여러분, 지금도 내가 능력만 된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선물하고 싶으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소망을 갖고 계세요. 아주 멋지고 근사한 그러한 선물을 주고 싶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소원을 사실은 저와 여러분 마음속 안에 주신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따라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을 소망을 넣어두시고 행하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망이 뭐예요? 그 소망이 내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데 죽었어. 잃어버렸어. 여러분, 내 안에 소망으로 인하여 심장이 뛰어야 되는데 그 심장이 죽어 있다면, 뛰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 나의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향한 아버지의 그 소망, 그 소원이 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바람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소원을 넣어두셨어요. 그 소원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먼저 여기서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 안에 그런 소망, 소원을 넣어두시는가? 왜 주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관계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쉬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삶을 선사하고 싶으세요? 그들의 인생이 어떤 소망 가운데 살고 싶으세요? 그것은 아마 우리 자녀들이 그 인생이 아주 정말 중요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도록 하고 싶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되기를 원해요? 중요하게 되기를 원해요. 중요하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주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싶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망은 내 소망뿐만 아니라 누구의 소망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소망이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를 한번 이 아침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으로 인하여 나의 심장이 뛰어야 돼. 그런데 사탄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두신 그 소망, 소원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중요하지 않고 비참하고 무의미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을 죽이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어려움을 통해서. 아마 여러분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렸다면 아마 어려운 환경 때문일 거예요. 지금까지 지루하면서 살아오면서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이 안 되더라. 그 어려움 때문에 이미 소망을 잃었어요. 그래서 심장이 안 뛰어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랬죠.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설레는 말이다. 청춘, 뭐 이래가지고 나가는 거 그 국어 시간에 배워보셨습니까? 멋있어. 청춘, 이는 듣기만 하여도 가슴이 떨린대. 근데 소망, 이는 듣기만 해도 내 가슴이 떨리고 흥분되는 것이 그게 소망이거든요. 근데 죽었다니까 심장이 안 뛰어. 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너무 많이 겪어서 그 모든 것들이 사그러졌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우리 안에 주신 그 소망이라고 해서 난관과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러한 것으로 시간을 보내지 마세요.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난관과 어려움을 오히려 소망을 품고 내일을 준비하는 데 쓰라는 거예요. 시편 4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해.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당신은 나를 크게 만드셨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요? 큰 사람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도 정말 위대하고 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지 않냐고 그것을 통과해서 그러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어려움 때문에 그냥 주저앉아서 소망을 잃어버렸어요. 마귀는 환경의 어려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안에 두신 그 소망을 사그러지게 해요. 현실을 보니까 아니야. 상황을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은 환경을 넘어선, 환경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아멘.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는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소망 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미 어려움 때문에 잃어버렸다면 사탄에게 속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을 추구하도록 함으로써 하나님이 진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네가 커서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직업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부모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자식이 어때요? 공부도 안 하고 맨 나쁜 친구들하고 나가서 놀고 담배나 피고 마약이나 하고 술이나 먹고 그런다면 복장 터지겠죠? 헛된 것을 추구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초점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의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사야서 55장 2절에 말했어요. 여러분, 헛된 것, 허무한 것,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허비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주신 그 참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한다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아요. 근데 나 이미 다 늦은 것 같아요. 이제 늙어서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분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아니 주셨던 그 소망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그리고 그 소망은 상황과 상관없어요. 환경과 상관없어요. 나이와 상관없어요. 이것을 성경은 믿음으로 행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4장 18절에서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렇게 말해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여러분 바랄 수 지금 없는 중에 있습니까? 상황이, 환경이, 나이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가 백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교회 나오는 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잘 들으세요. 백세가 되었어요. 자기 몸이 죽었어요. 아내 사라의 태가 다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자식 주실 것이라고 믿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라고 믿는 것, 그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바랄 수 없는, 소망을 품을 수 없는 그 중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품을, 소망을 품을 아무런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왜냐하면 그들의 소망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어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지 않고 환경에게 있지 않고 상황에 있지 않았어요. 나의 나이에도 있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그러므로 소망의 근거는 어디다 둬야 돼요? 하나님께 두셔야 돼요. 하나님. 환경은 이렇지만 상황은 이렇지만 나이는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처럼 하나님은요 소망을 잃어버린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또한 절망으로 번복된 나의 삶에 개입하기를 원하세요. 아직도 소망을 이루지 못하고 깨어진 그러한 꿈을 갖고 있는 그리고 고통 가운데는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들어오셔서 심장을 다시 뛰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말씀이 소망을 회복하는 길, 나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행복하고 의미 있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어요. 최고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요. 최고의 안정감을 가지고 살고 싶어요. 의미 있고 보람 있게 살고 싶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바라잖아요. 최고로 안전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곁이에요. 어저께 어떤 분이 오셨어요. 제 사무실에 오셨는데 우리 교인은 아닌데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너무 불안한 거예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디가 제일 안전한 곳이에요? 엄마 품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 군대예요? 어디입니까 여러분? 제일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제일 위험한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기쁜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면 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생겨요. 소망이 넘쳐요. 그런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소망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지고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너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가까이에서 그 하나님을 기뻐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도록. 제가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면서 책을 하나 읽었는데 깨어진 꿈이라는 책이에요. 깨어진 꿈. Shattered Dream. 여러분 깨어진 꿈 있죠? 우리 각자가 다 깨어진 꿈이 있어. 사춘기 소녀 때 꿈 많은 그 많은 꿈들이 다 깨어졌어.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꿈을 안고 개꿈만 꿔 잠자다가 이 나이에 무슨 꿈, 개꿈이나 꾸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들의 그 깨어진 꿈들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그 깨어진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돼요? 더 가까이 갈 수가 있어요. 깨어진 꿈은 고통스럽거든요. 어떤 유행가 가사에 뭐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퍼요 뭐 이렇게 노래가 나오더라. 이룰 수 없는 꿈은 슬프죠? 아프죠? 고통스럽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허락하셨냐면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도록 한 거예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절대 주님께 가까이 안 갈 사람들이야. 잘나가지고 교만해가지고. 그래도 고통이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앞에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래요. 휘장 안으로 너희들이 가까이 들어가면 거기에 소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은 피난처를 찾아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닻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는 휘장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성소거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이 새로워지려면 주님께 더욱 가까이 다가가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점점 가까이 있게 되면 우리가 둘러싸여 있는 이 환경이 주님의 임재보다 주님의 임재와 비교해 볼 때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소망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 상황이 어려울수록 폭풍 속에 파도가 높을수록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추셔야 돼요. 주님께 시선을 맞추면 우리의 삶에 어떤 폭풍과 휘몰아쳐도 거기에 넘어지지 않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소망을 회복하는 길은, 내 심장을 뛰게 하는 길은 주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주님의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으므로 어떤 환경과 상황과 절망적인 그런 요소들이 사라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소망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왜 찬양을 드립니까?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고 싶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더 느끼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어떻게 붙잡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도 똑같이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도 똑같이 크게 따라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그러면 그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약속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다. 얼마든지 예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아멘. 이런 거예요. 아멘이란 뜻은 뭐예요? I agree. 그런 뜻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소망을 준다 그러면 아멘, 예 맞습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100세에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 예 아멘,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제가 그것을 믿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약속들이 야곱에게도 좋고 베드로에게도 좋고 아브라함에게도 좋고 여러 사람에게 주신 그 모든 약속이, 저와 여러분이 아멘 하면 그게 바로 나에게 주신 약속이 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아멘 하셨어요? 맨 졸기나 하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있냐니까?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고백이라고 그랬어요. 고백. 호몰로지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그대로 똑같이 말하는 것. 그래서 시편 107편 2절에는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그랬어요. 이같이 말할지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나도 말하는 거야. 이게 말씀을 붙잡는다는 뜻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아멘 하는 건 나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아멘 한번 해볼까요? 아멘. 네. 아멘, 그런 뜻이에요. 진실로 진실로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그 말씀 내가 붙잡습니다. 내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게 아멘.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여러분, 심장 의사들이 심장 수술할 때 마취하고 심장을 꺼내서 수술을 해요. 그럼 심장이 그때는 안 뛰고 죽어 있잖아요. 그러고선 수술 다 마치고선 그 다음에 탁 건드리면서 뛰어 그런대요. 뛰어 그러면 그때부터 뛴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좀 심장을 좀 뛰게 해주셨으면 좋겠어. 그 인생 사는 맛이 있잖아. 여러분 나이가 들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심장이 약해져. 그냥 젊었을 때 심장이 펑펑 뛰어서 그냥 혈기왕성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 심장이 점점 쪼그라들. 우리 친구들 중에서 오픈 솔저리 한 사람도 여러 명 있어요. 근데 그 육체적인 심장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그 소망으로 인한 그런 심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심장이 좀 뛰어야지. 하, 나는 이 일을 위해서 살고 싶다. 내 남은 시간들 얼마인지 주님이 얼만큼 허락하신지 모르지만 난 이거 위해서 살고 싶다. 이럴 때 인생 재밌는 거 아닙니까? 오늘 그거 주님 앞에서 해결하고 가셔야 돼요. 응답 듣고 가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너의 인생을 통하여 내가 영광받기 원하는 이 소원이 내가 너한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심장이 뛰어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와서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여러분 대답하시겠어요? 에스겔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마른 뼈들이 얼마나 오래됐는데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아시지요. 하나님이 또 물어보세요.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나님이 능히 살리실 수 있어요. 마른 뼈를 능히 살리셔서 군대가 되게 하실 수 있고 백세가 되는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셔서 지금 유대인들이 온 세상에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증거들이 유대인들인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그러한 약속을 주시고 행하시냐 이 말이에요. 그 소망을 하나님이 갖고 계신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뭐든지. 어떤 그 큐티를 좋아하는 그걸 가르치는 그 이제 권사님이었는데 그때는 그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대학교도 나오고 이랬는데 심한 그런 가족에 의해서 열등감이 있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 그게 상처가 돼가지고 그것이 살짝 건드려지면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나 부모 자식 간의 관계나 또한 교우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늘 그것이 자기 인생에 어려움이 됐던 성격적인 문제였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그 문둥병자를 만지셔서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터치하시는 그 손의 그 말씀을 읽다가 이분이 예수님 저 좀 만져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만져주심을 느끼고 자기가 그 문제로부터 그 열등감으로부터 그 상처로부터 해결을 받았다는 그런 간증. 그러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 얼마나 능력이 되는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요 진짜 병든 자가 나요. 병이 심한 상처가 고침을 받아요. 소망이 없던 자가 소망이 생겨요. 미움으로 꽉 찬 그 믿음이 그 미움이 하나님의 말씀의 터치가 되면 자유로워지거든요. 그 말씀들이 수없이 여기 약속되어 있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환경이 나쁘고 아무리 상황이 그렇고 내 마음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저는 살겠습니다라고 몸부림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건드리면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나음을 잇는 거예요. 취함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 아멘, 말씀을 읽을 때 아멘, 성경 말씀을 공부할 때 아멘, 이건 나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붙잡아야지. 지난주 말씀 붙잡은 거 뭐예요? 기억해봐요. 붙잡고 있으면 붙잡은 말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예배당 나가면서 다 반납하고 나가. 미운 놈, 미운 짓은 잘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을 안 해. 그러니까 미움이 나를 붙잡고 다니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잡고 다녀야 되는데. 아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가 좋은 말씀도 좋아. 내가 바라는 말씀도 좋아. 그러나 그 말씀 꼭 붙잡고 사세요. 그리고 내 자녀들에게도 그 말씀으로 축복을 하세요.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그러면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우리 스스로를 못 이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못 이겨요. 작심 3일밖에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나를 붙잡으면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은 무슨 잘난 사람, 거룩한 사람에게 주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다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연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다스려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나에게 힘을 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늘 뭐를 해야 돼? 도움을 요청해야지. 성령님이 뭐야? 파라클레토스. 바로 내 곁에서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옆에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속상해요. 지금 하나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외로워요. 하나님, 나와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너무 열받아서 성질이 지금 뚜껑이 열렸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성령님께 매 순간 얘기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교회 와서만 하면 안 되고 기도와 시간에만 하면 안 되고 삶의 현장 속에서 파라클렛, 바로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께 도움을 먼저 구해야지. 그러니 그분이 안 보이니까 뭐예요? 꾸준히 그냥 남편만 붙잡고선 뭐 이랬네 저랬네 도움이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만 하지. 그러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주신다고요? 아니요, 도와주세요. 자꾸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신 것을 느끼게 돼요. 그게 하나님의 영에 충만함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했다.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넘치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한데 소망이 없어? 그거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과 함께하라는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옆에 좋은 사람들을 두셔야 돼. 믿음의 사람, 소망의 사람, 격려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을 곁에 두셔야 돼. 그래야 계속해서 내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가 그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Iron sharpened iron.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내 영성에, 내 삶에, 내 인생에 소망을 주는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사셔야 돼. 날마다 매일 낙심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는 그러한 사람 곁에도 보세요. 나도 그런 사람 된다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 부모로서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진 그 소망보다 더 크고 더 좋고 더 안타까운 그 소망,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 여러분들의 심장에 그 소망을 품고 그 심장이 다시 고동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과 상관없고 상황과 상관없고 나이와 상관없어요. 소망이 없는 자는 이미 죽음이 시작된 삶이에요. 암에 걸려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잃어버리면 이미 죽음을 진행하는 그러한 삶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망을 품고 그 소망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들이에요. 아멘. 오늘 이 아침 주 앞에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저 이렇게 그냥 살다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의 남은 생애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망이 뭘까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받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이 뭔지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이 내 심장을 다시 한번 고동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사는 맛 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다.